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보신 신명기 12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을 연구하여 그를 쫓아 나쁜 길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이야기는 이제 들으면 어떤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는 느낌보다는 사실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많이 지겨우실 겁니다. 아니라고 자부하시는 분께는 제가 참 죄송하고 실례되는 이야기이지만 제 청년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는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란 이야기가 지긋지긋하냐면 첫째,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죠. 특히 성경 구약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란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안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난주 윤철규 목사님 설교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지긋지긋하시고 지겨우시지만 한번 오늘은 저와 함께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여러분이 하는 기대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21세기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설교는 여러분의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만약에 설교와 그러니까 저 또는 윤철규 최충만 목사님 같은 설교자와 하는 저녁 식사와 워렌 버핏과 할 수 있는 저녁 식사가 있다면 무엇을 고르든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보신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와 장소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하고 정말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경이로운 놀라운 기적과 그 강력한 힘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들 앞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대국의 왕인 바로도 쓰러졌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 지금처럼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감히 덤비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했지만, 모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막강하신 분이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길 까닭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하여 그들이 밟은 잘못된 길을 갈 까닭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모세는, 성경은 줄기차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무조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자신도 있고, 무슬림에 빠지지 않을 자신도 있고, 아무리 자식놈이 공부를 못해도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왜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경고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알아보는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구약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우리 정통교단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달리 저자를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기록물 중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 성경 맨 첫 장입니다.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적은 기록,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 기록의 처음의 시작, 첫 믿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면,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창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얘기해주는 창조가, 창조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창조를 부인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창조를 못 믿고 부인하는 내용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창세기의 내용처럼 우리 본질에 관한 내용도 부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란 얘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 존재론적, 본질적 의미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 의미란 우리는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란 거죠. 나 혼자만의 삶, 행복,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 것. 나는 원래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위의 반대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여러분이 다른 종교의 어떤 회당에 가거나 그 제사에 참석하거나 그런 어떤 그 미신적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고 뭐 붓하고 뭐 부적 태우고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를 못 믿는 나의 본질적 의미를 못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창조를 못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는 성경이 적힌 그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가장 쉬운 예로 법칙으로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과 다른 법칙. 그것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대표적으로 자연 법칙, 뭐 예를 들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런 표현도 있고 철학적으로 보면 인과율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원인, 만족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그것에 따른 결과가 타당하게 일어난다 라는 그 법칙을 의존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란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갖는 상대적으로 그런 힘이 없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이 지배하는데 그 법칙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우상숭배라면은 우상숭배하는 것의 시작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함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부터 사실은 우상숭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아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이라고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로서 그 눈으로 이스라엘을 본다면 여러분이 신명기 설교에서 들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민족입니다.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또한 지금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이 세상에 제일 은혜받은 복받은 민족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일 강대국이죠.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창조를 믿지 못하는 창조를 부정하는 안목으로 세계관으로 이스라엘을 봅시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허약한, 요새 말로 허접한, 제일 가난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약한 나라이자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시점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뜩이나 아무것도 없던 그 민족에게 땅이 생기는데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를 할까요?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땅이 생겼을 때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그런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창조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런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려하지 마라 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창조를 믿는 백성으로 가나안의 입성은 약속의 성취이자 정말로 큰 복이지만 이제 우상을 섬기려는 그것을 부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제 하나, 땅 하나. 옆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 나중에 만나게 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은 당시 세계 역사에서 말을 하기가 불안하네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광대한 영토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재화, 강력한 군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신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를 믿지 못한 입장에서 이제 땅이 하나 있게 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러면 더더욱 큰 불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도 없는데, 강력한 왕도 없는데, 재물도 없는데 이 땅을 뺏으러 오면 어떡하지? 옆 나라가, 다른 민족이 우리의 땅을 욕심내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도 저들처럼 강해져야 되겠다. 어떻게? 저들과 같이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강력한 왕도 가지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그 모든 것에,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봤을 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늘만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들의 신. 그리고 그들의 신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왕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인구를 조사해서 강력한 군대를 갖는 것을 획책하며 나아가 그들 창고에 많은 보화를 모아놓고 자기 땅에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그 창고의 보물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냐고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협박이죠. 우리가 비록 바벨론만큼 강력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에겐 이 정도 되는 보물이 있다. 너희가 감히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무언의 일종의 시위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과도 화친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그걸로는 안 되니까 외교술로 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시 바벨론의 라이벌인 이집트와도 애굽과도 몰래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우리에겐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보화도 있고 강대국들과의 맺은 조약도 있으니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라고 안위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결국 실패하여 이제 그들은 멸망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가 그걸로 끝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까지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하는 크리스찬이란 신자란 성도란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께 단순히 오늘 돌아가 그러니까 모든 미신적인 행위, 교회에서 허용하는 신앙 행위 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아니,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나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재화도 탐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 생활만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강권이 아닌 이유가 방금 여러분이 보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신인류가 됐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못했던 것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본질에 존재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믿으라고 요구받는 게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 예,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라고 쉽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녹아나기까지는 아, 참 어렵고 힘든 과정,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 땅에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차라리 누군가 와서 찍어주는 주식 종목에 있는데요. 코인 이름에 있는데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갖게 될 스펙에 있고 학벌에 있고 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나가서 나를 향해 덤벼드는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 도전들, 나를 어떻게든 짓밟고 일어서려고 나의 것을 빼앗고 자신이 더 뭔가를 더 가져서 출세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믿으면서 순진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께 지금 당장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만 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신명기 설교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나신 새 인류, 새 사람,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새 인류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냐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 여러분이 부지런한 그 삶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권위와 그 모든 힘들을 획득하실 수 있고 얻으실 수도 있고 누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라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기대했던 그 자리에 서보시면서 여러분은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난 기쁘지가 않지? 나를 괴롭히던 저 나쁜 새끼를 내가 드디어 내 힘으로 깔아뭉개고 처절하게 복수를 했는데 왜 하나도 안 좋지? 왜 기쁘지가 않지? 오늘 처음 보신 신명기의 그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증언, 그들은 그들의 신을 제사할 때 그들의 자녀마저 바친다. 왜? 왜 자기의 자녀마저 바칠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류로서, 민족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쉴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청년에서부터 이제 경험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히브리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 설명드린 것을 몇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의 어원, 즉 하비루는 이 유랑민족, 방랑민족, 쉽게 얘기해 나그네 라는 뜻이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힘들게 이 세상에 여러분의 행복을 쫓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그 진실, 그것은 여러분은 모두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하비루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도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제도의 통치에 속한 자도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쉴 수 있는 자들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나그네, 즉 하비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쉴 곳은, 우리가 속한 나라는, 우리가 다스리는 왕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약간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창조의 본질적 의미를 믿지 못하고 다시 또 세상의 것에 기대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행복 축으로 여러분은 또 노력하시게 될 겁니다. 한 번에 한순간의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 여러분의 본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옛날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 오늘 보신 것처럼 올무에 걸려 멸망의 길로 차마 가지 못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옳은 것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금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어서 오늘도 실족하고 내일도 실족하며 그 다음 날에도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림은 우리는 비록 그렇게 실족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오늘 우리에게는 밀알 씨보다도 겨자 씨보다도 작은 믿음도 없지만 우리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의로움임을 깨닫네 그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